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전투기가 어제 캐나다 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고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미 상공에서 비슷한 비행체가 격추된 건 지난 일주일 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전날 이 물체를 탐지한 뒤 어제 캐나다와 긴밀히 협조하며 F-22 전투기를 동원해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뒤 격추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영공 방어를 위해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미확인 물체가 캐나다 영공을 침범해 캐나다 북서부 유콘 상공에서 이 물체를 격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해를 수거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물체가 앞서 미국이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보다 작지만 모양은 비슷한 원통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난드 장관은 그러나 이 물체를 풍선이라고 확인하지 않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일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고, 10일엔 알래스카 상공에서 다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 수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 현재 터키에서 24,617명, 시리아는 3,570명이 달합니다. 터키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한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희생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피스 차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수많은 이재민들이 거처와 식량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들이 잊히지 않기 위해 현장에 왔다며 우리가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엔 터키와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조대가 탐색과 구조 활동을 펴고 있지만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면서 생환 소식은 이전보다 잦아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환경 전문가들은 추위와 식수오염 등 위생 문제로 전염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북서부 지진 피해 현장은 구조와 지원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해 이재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진이 덮친 곳이 반군 장악 지역으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지난 10년간 내정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더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터키 당국이 오늘 강진 피해와 관련해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해 적어도 113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이미 이와 관련해 건축업자 12명을 구금 중입니다. 터키 당국은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10개 주에서 부실 공사 등으로 용의자 13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증가하는 체포영장 발부가 지진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란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더 많은 건설업자들이 체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터키에서 건설된 많은 새 건물이 만연한 부실 공사와 부패, 부실한 정부 정책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터키 야당들은 특히 정부가 이런 부실 공사를 방조해 희생자를 키웠다며 정부와 집권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적 참사에서 이런 비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주 안에 재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라트 쿠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지진 피해 지역 17만 채 이상의 건물을 평가한 결과 적어도 2만 4,900여 채가 붕괴되거나 크게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북서쪽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영하 20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에서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 뷰이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등장 아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새롭게 선보인 무기체계였고요. 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열병식의 무기체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무기체계입니다. 이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여러 무기체계들을 공개를 했지만 대부분 그 알려졌던 것들 아닙니까? 특히
예.
그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은 이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그런 ICBM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1기에 달하는 그런 다량의 그 무기를 선보였고요.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새로운 ICBM, 이것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4기를 선보였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북한의 ICBM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
예.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고체 연료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연료 탑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연료를 탑재한 후에도 장기간 보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한국이나 미국의 감시 또는 정찰 자산들이 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북한의 새로운 무기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신형 무기가 이미 시험 발사를 다 마치고 실전 배치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ICBM 화성 17형을 무려 11기나 대거 공개한 것은 이제 이 화성 17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나 한국에 보낸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실전 배치 단계가 이제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열병식은 이날 저녁에 약 2시간 동안 계속이 됐는데요. 최 기자가 이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그 북한의 그 건군절 열병식은 8일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열병식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혜와 함께 그 입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를 크게 보면은 그 인민군 대장의 그 사열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일부는 그 군부대 그 열병 행진 있었고요. 이어서 그 무기가 공개되는 순으로 그 진행됐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장 먼저 그 명예기병대 그리고 오중읍 7연대 친이중대 1군단 등이 이어서 해군 공군 전략군 순으로 그 진행이 됐고요. 총동원 병력이 약 15,000명 정도 그리고 60개 열병 중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그 각종 무기류, 예를 들어서 105 탱크 사단, 자주포, 방사포, 그리고 KN-25, KN-23, 화성 17형, 그리고 아까 나온 새로운 그 ICBM, 고체 연료로 쓰는 ICBM이 그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일종의 그 정중앙이죠. 그 무대 한 가운데 딸 김주혜와 함께 그 정중앙에서 이를 지켜보고 새로운 부대가 나타날 때 그 경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한 이날 그 열병 연설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일종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설을 안 했고요. 행사 뒤에 김 위원장은 이제 모자를 벗고 그 주민들에게 그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행사가 모두 끝나자 그 김일성 광장 그리고 대동강 강변에는 굉장히 커다란 그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북한의 그 관영 TV가 영상을 그 녹화 방영 녹화 중계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마치 그 일종의 그 한국이나 미국의 그 뮤직비디오처럼 선전의 선동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를 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에 올해가 지금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 김정은 위원장은 그 집권할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그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 지난 10년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민들이 상당한 그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이 열병식이 열리기에 앞서서 그 한국이나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그 한국을 겨냥한 이런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과거의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분석을 한다면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그 연설을 통해서 대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더 추가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한국의 그 민간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는 이 연설하지 않은 것은 극심한 식량난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식량난 또는 이런 경제 사정을 볼 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중국 측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 자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정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열병식을 통해서 뭐 연설은 안 했지만 이 식을 통해서 미국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 ICBM을 열병식에 가져나올 경우 한 6대 정도를 끌고 나왔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거의 두 배수에 가까운 ICBM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한국 또는 북한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라면 무엇일까요?
네, 김정국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연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미국이나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 대한 거는 이번에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이번에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이번에 11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 그 열병식 대사를 보면 대개 한 6기 정도 등장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두배 정도나 많이 등장을 한 거고요. 또, 새로 등장한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이 신형 미사일인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금방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서 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탐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지를 하더라도, 만일 이번에 나온 11발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 이런 거를 한꺼번에 쏘게 되면은 가령 20발을 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중에 절반을 맞히더라도 나머지 한두 발이 목표물에 도착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첫째로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확보가 됐다.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북한 열병식을 보면 전술핵 운용부대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전술핵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완성을 했고 이를 운용하는 부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실전 배치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전역을 겨냥해서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KN-23 같은 이런 전술핵 무기를 이미 완성 배치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이 열병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무기 체계라든지 ICBM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핵 무력의 일환인데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무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또 개발해 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한 말하자면 억제력 또는 위협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고요. 또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고체 연료 ICBM 추정 무기 체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북한이 이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고체 연료 ICBM은 아직 시험조차 하지 않은 단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그동안에 이런 고체 연료 ICBM 개발하는 데 걸린 단계나 시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그 엔진이라든지 유도 시스템 그다음에 주요 기반 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머지않아서 앞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열병식도 끝나고, 이렇게 여러 기를 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해야 될 일, 남은 일,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그 북한이 그두 가지 행보를 할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열병식에 그 신형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을 선보이긴 했지만, 이것이 아직 그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그 모형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북한이 여태까지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한번 또는 두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연료 시험, 그 엔진 시험도 더 하고, 이것을 완성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아마 고체 연료를 쓰는 새로운 ICBM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미사일 같은 것이 다 실전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미 1월부터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2월부터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연합훈련을 그 이미 계획을 짜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등장인데요. 김주혜는 지난 전날인 7일 건군절 기념 연회에 이어서 열병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서 등장을 한그 의도가 특별히 뭐 따로 있을까요?
예, 그, 이 서방 언론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김주혜의 이번 그 열병식 행사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이번 열병식 행사를, 스틸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았다라는 그런 그 보도를 하기도 있는데요. 아신 대로 김주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지난해 11월 18일,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는 현장에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이후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군 관련 행사에 이렇게 위원장인 아버지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이 후계 구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외부 세계에 김주혜가 후계자임을 그 확고하게 보였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좀 성급하다, 이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 김주혜가 등장한 행사들이 대부분 다군 관련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볼때김 위원장의 계산된 연출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이야말로 국가의 영속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김주혜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지는 거의 반년 가까이 굉장히 외부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쪽에서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북한 매체를 보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아주 극도의 그 존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그 10대 소녀에게 이런 존칭어를 쓰는 데는 뭐 특별하게 어떤 노리는 게 있을까요?
그 외부 전문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지난해 11월 그 처음 나타났는데, 당시 그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 이런 쪽에서는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그야말로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뭐 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정도 표현이었는데요. 두 번째 등장할 때부터는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무슨냐면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존경하고 귀하신 딸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번에는 그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썼는데요. 하나는 그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그 자유 언론 자유가 있는 데서는 뭐 언론이 각기 거기에 맞는 뭐 표현 이런 걸 써서 이게 별 그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북한처럼 그 정부 당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런 데서 어떤 개인에 대한 특히 그 딸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과거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됐을 적에 그 실명을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당중앙 노동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오래 썼고 예. 서방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그 주목을 한 이런 거 있는데요. 요번에 보면은 그 새로운 어쨌든 표현 이런 존경하는 10대 소녀에게 존경하는 표현을 썼다 이런 것은 아마 뭐 특별한 정치적 위치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사진 속의 위치입니다. 요번에 그 기념연회, 열병식 이런 것을 보면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그 김주애가 어머니는 오히려 그 김정은 위원장 뒤에 따라오는데 바로 옆에 붙고 연회석에서도 바로 정중앙에 아버지 옆에 딱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주애는 나이가 아직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지금 나이가 39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낙점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르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는 연설을 안 했지만 전날인 7일에는 인민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서 연회를 열고 연설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혹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인민군 장성 숙소를 방문해서 연회를 연 거는 건군절에 특별히 이제 군 관련해서 발전에 기여한 장성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고요. 이 장성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혁명 1세대의 사명을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로였고요. 대내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숙소 방문 그리고 기념연회에는 부인 리설주 그리고 딸 김주애가 같이 그 동행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연설은 대체로 말씀드린 대로 그 혁명의 계승성을 이 군 장성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격려 방문이고 또 연회에서의 연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외적인 내용은 주목되는 게 없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배경과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워싱턴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Before I came to office, the story was about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increasing its power and America was failing in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엔 어떻게 중국은 세력을 키우고 미국은 세계에서 몰락하고 있는지가 화두였다며 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좀 요약을 좀 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령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 사이에서 미중 관계에서 어떤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대국 두 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두 나라에 말하자면 이런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자칫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완충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대중국 관계에서 충돌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대립이죠. 경쟁 관계가 있고 협력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충돌이라는 것이 적대적 대립 관계인데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이 상대방과 적대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국 관계는 현재 보면은 이 적대적인 대립 관계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이 정찰 풍선을 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보면은 상당히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경쟁 분야는 대체로 이제 무역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될 분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정찰 풍선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양국 관계에서 충돌을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고요.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립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언급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겠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에서 이 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제 낮은 것이 현실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72분가량 지금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경제 문제, 일자리, 인플레이션, 투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를 했고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2022년 국정연설 때도 북한이나 그 한반도 문제는 그 연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문제, 대외 문제는 이제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보는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미국 자체가 북한에 관심이 별로 없다. 우선순위가 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관심사가 지금 뭐 현안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 있고,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연설에서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급이 안 했다고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그 관심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그 1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책을 밝히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고 또 최근 그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해서 그 확장 억제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설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다는 것이지 예, 예. 북한 문제가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현안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억제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로 강한 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모든 대외정책의 현안 이것들을 어젠다로 삼아서 연설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현안은 현안이다 대외정책에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스파이 풍선이냐 민간용 풍선이냐 이것으로 참 뜨거운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풍선 사건이 발생하자 5일로 예정됐던 베이징 방문을 연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 미중 관계가 뭐 곧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또는 직접 대면으로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또 각급 레벨에서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찰 풍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태가 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사안이 주권을 침해했고 또 영토의 완전성을 침해했고 아울러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중국 또한 이것이 이제 민간용 풍선 그리고 기상 관측용 풍선인데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적절한 제어 수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만 제기와 함께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어 왔던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한동안 그 관계가 냉각 상태로 상당 있으면서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방장관 간의 회담을 중국 측에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아예 이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 당초 박 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던 블링컨 장관을 미리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논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그런 기회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그 박진 장관이 그 3일날 그 블링컨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그 박진 장관이 요청을 했던 것은 당신이 그 베이징을 가서 그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럴 테니 중국 보고 좀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건설적 역할을 해다오 이런 그 주문을 하려고 아마 그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날이죠. 그날 그 중국의 그 정찰 풍선 사건이 그 터지면서 블링컨 장관이 그 중국 방문을 그 연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 기회가 사라진 이런 것인데 기회가 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미중 관계가 이제 다시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블링컨 장관이 다시 베이징에 가서 만날 테니 그때 가면은 다시 아마 그 미국 쪽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미중 관계가 지금 그 정찰 풍선 사건으로 냉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히 그 북한 핵 문제 또 그 한국과 중국 관계 이것이 풀릴 가능성이 이것도 상당히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한국 신문을 보니까 이 두 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데요. 혹 올 상반기 중에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올 상반기라고 하는 기간을 특정해서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예. 다만 아시는 대로 올해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구축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거를 기념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양국 간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한국의 박진 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상황에서도 이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 한국 정부는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국빈 방문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국빈 방문은 미국이 그렇게 자주 외국 정상들에게 허락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 여부를 놓고 좀 양측 간에 아직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올 상반기가 됐던 아니면 하반기가 됐던 윤 대통령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없고요. 또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라도 어쨌든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연기한 것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48년 위그당이 제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 하자 마거리 테일러는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책임감으로 남편 제커리 테일러의 수명을 단축시키려는 음모라면서 말이죠. 불행하게도 마거리 테일러의 이런 걱정은 들어맞았습니다. 제커리 테일러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난 건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2대 퍼스트 레이디 마거리 테일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어느 날 미시시피강의 배 위에서 한 선객이 옆에 노신사에게 말을 걸었다. 테일러 당선자는 대통령감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혹시 테일러 지지자는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옆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무엇보다 자기 아내가 싫어한다고 말했다. 만약 테일러가 당선되면 아내가 함께 워싱턴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였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노신사는 바로 제커리 테일러였습니다. 이렇게 제커리 테일러가 인정했을 정도로 아내 마거릿은 남편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걸 반대했는데요. 남편이 당선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60이 넘었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여생을 보내길 원했는데요.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역사학과 토마스 애플턴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편이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봉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졌던 멕시코 전쟁 때 테일러가 미군 사령관으로 2년 동안 일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에 대항해서 미군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리 테일러는요, 그런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마하자 순종적인 아내로서 따르긴 했지만요. 마거리 테일러는 전임 퍼스트레이디 세라 포크와는 달리 남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 때 마거리 테일러는 심한 정치적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후보 측에서 마거리 테일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데요. 전쟁 영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커리 테일러보다는 그 안에 마거릿이 쉬운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커리 테일러의 정적들은 마거릿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교양 없고 천박하다면서 조롱했습니다.
마거릿 테일러가 시골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양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마거릿이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거릿 테일러가 정말 그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앤드루 잭슨 대통령 부인 레이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선거운동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는 마거릿 테일러가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거릿 맥컬 스미스 테일러는 메릴랜드주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마거릿의 아버지 월터 스미스는 담배 농장을 운영했고요. 메릴랜드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립혁명 때 나가 싸운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의 안주인으로 살림을 돌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마거릿이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거릿은 7남매 중 막내였는데요. 어린 시절 얘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꽤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당시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집안의 딸들은요, 읽기와 서명하는 법, 편지 쓰는 법 등을 배웠을 텐데요. 마거릿은 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성경을 읽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웠죠. 회계장부도 기록했습니다.
1809년 가을, 켄터키주 루이빌의 언니 집을 방문한 마거릿은 그곳에서 중위로 복무 중이던 제커리 테일러를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반한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마거릿은 21살, 제커리 테일러는 그보다 4살 위인 25살이었습니다.
패기가 몹시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형이 한번 방문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다면은 뜨개질에 쓸 면사를 좀 갖다 줬으면 합니다.
네, 1813년 인디애나주 낙스키지에 배치돼 있던 제커리 테일러가 형 행콕 테일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패기는 마거릿의 애칭인데요. 남편 제커리 테일러가 편지에도 썼듯이 군인의 아내로 산다는 건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거릿 테일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조용히 내조했는데요. 마거릿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요. 제커리 테일러가 군인으로 성공한 데는 마거릿 테일러의 공도 크다고 역사학자 토마스 애플턴 교수는 말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고위 장교들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미국 어디든지 발령받는 대로 가야 했다는 뜻입니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위스콘신, 온갖 외딴 곳에 다 가야 했죠. 그리고 마거릿은 어디든지 다 따라다녔습니다. 제커리 테일러가 인디애나 기지의 지휘관이었을 때 그 기지에 47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47명 가운데 46명이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군인이고요. 마거릿이 유일한 여자였던 겁니다. 마거릿은 남편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을 도왔죠.
마거릿 테일러는 남편의 부임지를 다 따라다녔지만 자녀가 외딴 곳에 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길 원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좀 더 큰 도시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딸아이를 군인에게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겁니다. 군인 가족의 삶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아이들도 나를 모릅니다.
제커리 테일러 부부는 6남매를 뒀는데요. 제커리 테일러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딸들이 군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역사학과 토마스 애플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The Taylors had five daughters. Two of the daughters.
테일러 부부는 딸이 다섯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어려서 네 살도 되기 전에 죽었죠. 살아남은 딸 셋이 다 군인과 결혼했습니다. 딸 세러 애칭으로 낙스라고 불렀던 딸은 제퍼슨 데이비스란 젊고 잘생긴 장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테일러 장군 부부가 반대했는데도 말이죠. 제퍼슨 데이비스는 나중에 남부연합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요. 낙스 테일러와 제퍼스 데이비스가 눈이 맞아서 함께 달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식 계획을 세웠고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친척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결혼식에 참석했죠. 그러니까 몰래 달아나서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낙스가 나중에 어머니 마거릿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가 해준 조언에 감사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부모도 딸의 결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낙스 테일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남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열병에 걸려서 숨진 건데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픔에 빠진 제커리 테일러는 6개월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휴가를 떠나진 못했는데요. 플로리다주에서 원주민 인디언 부족과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차 세미뉴얼 전쟁으로 불리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제커리 테일러는 장군으로 승진했고요. 나중에 멕시코 전쟁에서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거리 테일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함께 워싱턴에 오긴 했는데요. 별로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토마스 애플턴 교수입니다.
The legend says that Margaret Taylor stayed upstairs.
마거리 테일러가 백악관 2층의 가족 공간에서만 생활하고 거길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접대했고요. 거의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성공회 교도였는데 교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사교생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취임 축하 무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퍼스트레이디로서 연회를 주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24살로 이미 결혼한 여성이었던 딸 베티에게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맡겼죠.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지냈고요. 남편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하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취임한 지 1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50년 7월 4일 워싱턴 기념탑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병석에 누웠고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장례식은 백악관 1층 이스트룸에서 거행됐는데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마거리 테일러는 2층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얼마 있다가 워싱턴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주에 있는 결혼한 딸네 집에서 살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하고 2년 뒤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And she died there in the year 1852.
마거리 테일러는 1852년에 미시시피주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즈 신문이 부고를 실었는데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의 부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사망했다.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망한 원인이 뭔지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마거리 테일러가 불가사의한 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사진이나 초상화, 사파가 없는 유일한 퍼스트레이디로 알려져 왔는데요. 몇 년 전에 마거리 테일러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거리 테일러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2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부인 마거리 테일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거듭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화학무기 협약 문제에 대해서도 시리아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1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아데지에보 유엔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시리아가 결의한 2.18호와 관련된 미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하게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시리아 정권과의 다음 협의를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노력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보 대표는 시리아 정권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1월에 제한적인 논의를 위해 시리아에 축소된 인원만 보낼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무기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8호를 지키지 않는 것을 새해에 재차 언급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1월 시리아의 화학무기 금지기구 평가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조사단이 의미 있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권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문이 답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 시리아 바르자에 있는 과학연구센터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그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지침과는 달리 시리아의 두마 지역에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된 두 개의 염소 실린더 이동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사드 정권이 2019년부터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요청한 관련 화학무기 문건을 계속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아사드 정권이 의무를 준수하고 화학무기 금지기구 전문가팀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